오늘 이른비 예배 한번 드렸는데 여기에 많이 자국이 있네요. 김성은 목사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은교회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전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것은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것인가, 그것을 지도해 주는 안내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 터이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지성이라 불리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최고의 변증가로 꼽을 수 있는 댈러스 윌라드,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는데 히틀러에 대해 나치에 대해서 싸우다가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에 비해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본회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각각 시기가 살았던 시대는 다른데요, 놀랍게 누구의 것을 카피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지난주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directly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왜 생명인가? 말씀으로부터 모든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참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참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참빛이다라는 뉘앙스 속에는 참 빛이라면 가짜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슬픔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가짜빛, 인공빛으로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인공빛이 넘쳐나면서 그 화려함에 진짜 빛이 점점 사라지고 참빛을 보지 못하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타락합니다. 참빛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림막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이시죠? 물론 여러분이 시력이 좋아서이지만, 그러나 시력만은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보이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공간이 깜깜하다면 내 눈이 2.0, 2.0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 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다시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라 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우리는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살리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영원의 구원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입니다. 교회는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냥 호흡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의 시작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요, 당신에게 있는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부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교회는 그만 다른 일에 바빠서 그 일들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일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1년입니다. 그때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되는 날이었습니다. 레이건이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면서 전 나토 사령관인 헤이그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신임해서 나라의 국방을 맡기는 국무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장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세 달 지났을까요? 정신의상자에 의해서 저격당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국무장관이 기자를 불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내가 국무장관인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헌법을 아는데 대통령이 위급한 일에 처하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요, 부통령마저도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하원의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국무장관이 자기가 권한대행이라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자기 위치를 모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대통령이 이제 퇴원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대통령을 수행하면서도 자기가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몇 번이고 이 실수를 지적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해임됐습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내가 서야 할 자리도 모르고 결국은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의 있음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보고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이 있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일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나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땅에 뉴욕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남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코로나가 생겼으며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있으며 혼란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환경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에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인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연주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며,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이신 분, 참 빛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빛이라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빛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니라고, 빛 대신 주님이 오신다고,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열려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니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참 빛이라고 썼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 빛과 참 빛을 구별하자고 라는 의도가 아니라, 참 빛, 그분은 삶과 실제가 틈이 없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실체가 동일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를 들어서 어두운 곳을 비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보여지지 않는 내 내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삶과 실제가 일치되지 못하거든요.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만 어두움이 생겨갑니다. 근데 이 어두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분이 참 빛이기 때문에 나의 어두운 부분이 비춰져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내면을 봐야 되는가?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지거든요. 그걸 계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셨습니까? 내가 깨어날 때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삶을 계속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는 계몽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알래스카에 가게 되면은요, 인디언들이요, 외부인 사람에게 꼭 첫마디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것,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를 지나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봄에는 블루베리가 알래스카에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블루베리는 이 사과처럼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줍는 겁니다. 우리는 블루베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신없이 줍는데 우리처럼,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게 곰입니다. 블루베리가 날 때쯤이면은요, 곰은 겨울잠에서 이제 막 깨어날 때예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미곰도 그래요. 새끼곰은 오죽하겠습니까? 정신없이 블루베리를 먹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새끼곰 근처에 가게 돼요. 그러면 어미곰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새끼를 해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미곰은 설 힘도 없어요.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끌어올라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형체도 남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새끼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힘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참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얘기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이 복이 받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탄식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데 다 모르느냐?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영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의 방향을 턴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린 이 단어에 빠져버립니다. 권세, authority, power. 우린 이 단어에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어디에 남이 들어가지 못하는, 오로지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을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권세란 신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힘을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내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관대하게 보려고 해도 이 세상 참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스크가 200장 있는데 하나 구하기도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요, 힘을 가졌고요. 나는 너무 약하고요. 어떤 사람 미모가 출중하고요. 나는 그런 거 못한 것 같고요.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하지만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상처가 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것만큼 또 공평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유한 자가 비로소 큰 자산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평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믿음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한다는 것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관계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